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로운 활력 그리고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 한 주간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주일 느헤미야 11장 살펴봤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11장도 그 전체가 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름들이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누군가는 들어가서 성벽은 세워졌는데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면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특별히 또 성전 중심으로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기능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위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친 겁니다.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10명 중에 한 명은 제비 뽑아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 백성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가 아니면 어느 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10분의 1 정도, 온 백성의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 이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부류는 리더십들이었습니다. 백성들만 들어가서 한번 니들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의 리더십들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손을 들고 그렇게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손들었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원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장관을 이들이 경험을 했고 또 에스라를 통한 그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이들의 내상도 치유가 된 거예요. 소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어떤 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면의 문제, 영혼의 허기의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자원했다.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가득했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함께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거룩한 도성, 성전을 중심으로 예전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회복해가는 중인데요. 이제 어느 날 딱 날을 정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것을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헌식.
봉헌식.
예, 봉헌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장면이 이제 12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봉헌하게 되었다. 자, 봉헌식을, 특별한 날을 딱 정해서 봉헌식을 합시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나 봤더니, 각 처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을 찾는데,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뭘 하나 봤더니,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다. 자, 레위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 곁에서 예배를 돕는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종의 목회자 집단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찬양팀을 꾸려봐라. 예배팀을 꾸려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이 좀 즐거운 찬양으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좀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자,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찬양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한 군데 딱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군데군데 열두 지파 가운데도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봉헌식을 하자 했더니 이 레위 사람들, 특별히 노래를 맡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모여들어서 이제 온전한 어떤 찬양,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이 봉헌식의 날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돕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감당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노래하는 역할이 부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효시가 나오는데요. 그게 놀랍게도 다윗시대입니다. 다윗시대에 레위인들에게 찬양하는 역할이 부여가 돼요.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역대상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일들을 펼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자 어떤 사람으로 세웠다 그래요?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따로 세웁니다. 찬양팀 혹은 뭐 성가대 이렇게 구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여기도 나오죠.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자,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역할을 맡기고 예배할 때마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그 찬양팀으로 혹은 뭐 성가대로 그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누가 지시했다고요? 다윗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예배의 장면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즐겁게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즐겁게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예배가 엄숙해야 합니까? 저건 분명히 함정이야. 방금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까? 저것도 뭐일지. 예배가 엄숙하다는 거는 사실은 좀 제가 이게 뭐 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교회 안에 아직도 드럼도 갖다 놓지 않고 기타도 치면 안 되고 오로지 피아노로만 그것도 찬송가로만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근데 그거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더라도 그게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봐도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악기들을 사용해서 레위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즐거운 교제가 회복되는 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하고 그때 특별히 그 당시에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이 노래를 찬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섬겼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윗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듯이 이제 느헤미야 때에 성벽이 모두 다 재건되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됐는데 어느 특별한 날을 딱 정해서 봉헌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출해 보자 해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백성들을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름빛 교회가 찬양에 능한 그런 성도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찬양을 할 때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즐거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또 찬양하게 돼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자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귀히 보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엄숙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나오잖아요. 즐겁게 함께 노래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뜨겁게 온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중심을 토해내는 그런 어떤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바로미터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형제님들께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형제님들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쁨 가운데 그 찬양의 맛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일에 좀 되게 그 도전도 받고 감동스러웠던 게 한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을 그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인가 봤더니 남편이 달라졌대요.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이제 퇴근하시고 뭐 주말 시간 이렇게 보내면 주로 유튜브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보셨대요, 그분이. 그런 남편들 많으시죠. 또 워낙 지금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분오열되어 있는 게 많아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 보실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름빛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여보 그 무슨 찬양이지? 시선인가? 그거 좀 한번 틀어서 같이 들어볼까? 유튜브로 찬양을 듣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형제, 우리 남성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맛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공동체, 형제님들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미터가 있다 생각을 해요. 형제님들께서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찬양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잘 보존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도 뭐 소년부도 그렇고 뭐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심지어 유치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귀한 지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모든 설교 다 기억나시는 분. 벌써 협박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선물처럼 찬양 하나를 딱 선사해 주세요. 근데 그 찬양의 곡조, 가사, 어떤 그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그 어떤 곡에 담겨있는 스토리 속에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는 걸 성도들이 경험을 해요. 한 곡의 찬양이 인생 가운데 땡 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될 때 성도의 삶에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름빛 교회가 정말로 찬양에 능한 성도들의 모임,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오늘 바로 이 성전 복원식이 그런 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온 백성들이 즐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날을 딱 정해서 봉헌식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아무개나 어떤 날 봉헌식을 합시다라고 역설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봉헌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뭐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물의 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종의 그런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그 리더십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문과 성벽까지도 모두 다 정결하게 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를 그냥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중요한 예배를 준비하는 한 날을 딱 정해서 정결 예식을 진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벌써 어느 정도 일어난 일이, 어느 정도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야기냐 하면 기원전 586년에 이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140년이 흘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할 법도 한데 하루 딱 날을 정해서 정결하게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가야지 몸과 마음과 그런 몸과 어떤 상황들을 돌보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하루를 이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좀 들어주십시오. 주일이 중요하죠.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중요합니다. 토요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토요일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토요일 저녁까지, 심지어 밤 늦게까지, 심지어 새벽까지 개인의 취미 혹은 개인이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가벼워지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수록 토요일 밤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방황할 때 한편으로는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었어요. 주일에 심지어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때때로 밤 늦게까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정말 세상의 놀이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막 허랑방탕하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 시간들에 저의 모든 그런 삶을 진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봐 주셨어요. 성도의 삶을 제가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을 정말로 건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렇게 한번 채워가 보시고 때로는 더 일찍 주무셔서 정말로 깨끗한 또 깨어있는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한번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력들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토요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부 때는 안 했던 건데 문득 그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중가요가 하나 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너무 비기독교적인. 네. 그대 나를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했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 6일이어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읽으면 섬뜩섬뜩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세상에. 기독교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하시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은 오히려 다음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정결 예식을 했듯이 우리가 토요일 저녁을 또 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약간 사담으로 빠졌지만 자 이제 봉헌식을 시작을 하는데 봉헌식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 찬양이 가득했다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을 하냐 봤더니 이때까지도 느헤미야가 일종의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식도 실제로 다 계획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냐면 이제 말씀을 볼 텐데 백성을 두 패로 나눠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돌게 합니다. 한쪽은 요 방향으로 쭉 돌게 하고 다른 한쪽은 요 방향으로 쭉 돌게 해서 이들이 함께 만나서 성전 앞에 딱 도착하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짠 거예요. 그게 오늘 12장 중간 이 하단부에 쭉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31절인데요. 자막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내가. 자, 나라는 거는 느헤미야를 이야기해요. 자,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자,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한 백성은 레위 사람들 아까 그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요 방향으로 쭉 돌게 한 거예요. 성벽을 또 다른 한 무리는 요 방향으로 쭉 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만나서 성전 앞에 딱 머무는 방식으로 거기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봉헌식을 코디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장관이에요. 온 백성이 정말로 기다리고 또 고대했던 성벽이 재건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을 지금 이들이 거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요쪽 한 무리는 핵심 인물로 느헤미야, 핵심 인물로 에스라가 제시되고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제시되고 있어요. 에스라가 요쪽 무리를 책임을 졌고 요쪽 무리에는 또 느헤미야가 포함이 됐는데 각자의 포지션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말씀을 좀 볼 텐데요. 36절.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제가 파란 글씨로 칠해드렸는데요. 학사 에스라가 그 한 무리 한쪽 이렇게 진행하는 그 무리에 포함이 됐었는데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앞섰다라고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는 종교적인 리더십이죠. 그래서 앞서서 그 모든 레위 사람들, 백성들을 이끌며 이제 성벽을 쭉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그 에스라 쪽 말고 이쪽 무리, 다른 무리는 이제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느헤미야 자신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역시 파란 글씨로 강조해드렸는데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과 섞입니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 절반과 함께 그 왼쪽에 이 한쪽 무리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갔다. 앞서지 않고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앞섰고 느헤미야는 백성의 한가운데서 심지어 뒤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느헤미야서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느헤미야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2장을 또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으뜸가는 공신이잖아요. 예, 느헤미야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벽 재건 공사는 정말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봉헌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연설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일원으로 참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낄끼빠빠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놀라운 균형감이 있는 거죠. 절제하는 맛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탁월한 지혜와 또 겸손이 있다. 우리가 그 모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돼요. 저에게도 참 느헤미야라는 리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최근 이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가 저에게 이제 그런 어떤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에 써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봉헌식 한 귀퉁이에 연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순서를 넣는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 기쁨의 행렬에 동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번영을 제시하시는, 그것을 선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헌식이 쫙 이루어지는데요. 쫙 이렇게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가장 중요한 한 절, 이 봉헌식의 결말 혹은 봉헌식의 클라이막스가 어떤 식으로 묘사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43절인데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예, 즐거워했다. 뭐 즐거움과 관련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날에, 이 봉헌식 날에 온 무리가 큰 예배,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이게 봉헌식의 끝이에요. 성벽 재건, 그 이후에 이 백성의 어떤 도착지가 어디였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즐거워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심하라고 돼 있고 또 동사로는 사마흐라고 돼 있는데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를 굳이 네 번이나 의도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의 모든 스토리가 온 백성의 즐거움, 기쁨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한 절로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모든 이 교회를 맡은 청지기들은 사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섬겨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더욱 이 뭐 표현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고 또 제시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이들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재미 말고, 세상이 끊임없이 너 이거 하면 재밌을 거야 말하는 그 재미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할 때 그 말씀을 꼭 암송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외상이 치유됐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내면도, 이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결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대감,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장면이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반드시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즐거움의 띠가 띄어질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이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찍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35장은 이 한 절의 말씀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요. 1년의 예언의 맥락 속에서 이 10절의 말씀이 제시됩니다. 그 앞절 35장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지향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때라는 말이 이 선지서 속에 나오는 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때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영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것을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냐?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시는 지점은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쁨의 자리.
기쁨의 자리.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지가 뭐냐면 기쁨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암송했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결국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버금가는 가치로서 희락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베푸셨던 기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즐겁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어머니께서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 든 그 물들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의 그 기쁨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기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끊어졌던 기쁨이 이어지는 것, 그것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포도주가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기쁨을 상징하지만 또 하나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그 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의 상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보혈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쭉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회 제목을 삼고 있는데요. 시편의 처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근데 시편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인생 자체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맨 끝편은 이제 150편인데 그 앞편인 시편 149편이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성도들의 그 마지막 귀착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두 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의 보혈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그 시편 149편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장관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한 번 더요. 예배는 무엇이냐? 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로 참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에 하늘의 기쁨을 아로새기는 너무나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이 그 즐거운 예배,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자리, 그 예배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자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즐거움을 획득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청지기들이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결론은 좀 특별하게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지난 몇 주간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아름빛교회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향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출발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결국은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전하러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리핀 땅을 향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기쁨이 그 땅에 온전히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나면 우리 선교지로 향하는 우리 청년연합, 우리 선교팀이 나와서 특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들의 그 귀한 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위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우리 성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의 오늘이라는 삶에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아름빛 청년들이 먼 여장을 떠납니다. 오고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 예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풍성히 전하는 아름빛 선교팀 위더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선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내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의 온 마음이 담겨서 그 땅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게요.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름빛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봉헌식의 장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디에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필리핀 땅을 향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고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주님의 기쁨이 선사되는 데 쓰임받는 요긴한 도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번을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믿고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재미, 무거진 세상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내 자신을 갖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 예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세포도 위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향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향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마다 사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잃어버렸던 기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특별히 필리핀 땅을 향하는 귀한 위더스 우리 아름빛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걸음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속한 가정 귀한 자녀들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